예. 오늘 말씀이 그동안 제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면에서 종합편인데 제가 설명을 이렇게 좀잘 해야 되는데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성경을 보면 합법적인 면이 있고요. 실제적인 면이 나와요. 합법적인 면이 있고 실제적인 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영역을 좀 오늘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에 대한 계시에는요,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이러니까 피조물의 실제 이러니까 아직 잘 용어가 익숙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을 일명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도들과 달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받는다. 혹은 우리가 거듭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만큼은 특이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걸 원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저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천까지 갔다 오면서 이 우리에 대한 진리들을 또 거듭난 사람들의 이 모든 진리들을 선명히 알은 거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선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새로 지음 받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 얘기예요. 별로 여러분이 감흥이 안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굉장한 도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가 이 사도 바울이 봤던 새로운 피조물이네 이런 계시가 우리의 눈에 열리면요. 성경 전체를 볼때 눈이 열려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 계시가 열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요. 그 사람은 율법주의로 쫓아갈 확률이 많아요. 우리가 거짓 신앙체계를 자꾸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뭔지를 알아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거 알아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잘 모르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갔다가 붙들려 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게요, 복음의 핵심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아는 사람들이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 막 핍박이 와요. 핍박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 두려움이 오겠죠. 그렇죠? 두려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제자들은요, 우리를 지금 핍박하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힘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손만 얹으면 주의 이름으로 손만 얹으면 주님이 우리의 손으로 역사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강력하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요, 내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게 삶에 딱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게 실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식었어, 헌신이 부족해, 영적으로 옛날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기독교가 너무 엉망이야, 너무 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원인이 뭐라고요? 복음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차츰차츰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담대함이 왜 생기지 않는가?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보면, 또 제자들이 살았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담대했어요. 그렇죠?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 로마의 그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냥 죽음을, 그냥 사자의 공격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뭐 두려운 사람도 있었지요. 그냥 많은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며 그냥 순교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 사람들. 구경했던 사람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들은 담대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게 저런 게 오면 내가 정말 저렇게 할까? 주저해지죠. 그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 정말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 안 비춰져서 그래요. 그게 비춰지면 정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 정말 우리의 승리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계시받은 것, 그것을 뭐라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라고 언급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의 핵심이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어요. 길 가다가 거지를 만났어. 거지 소년을 만났어요.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똑똑하게 보여. 그래서 너 이리 와. 우리 집 가자. 누군데요? 나 왕이다.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고 너 왕자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거지 아이는 오늘부로 뭐가 된 겁니까? 왕자가 됐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간단한 쉬운 것을 자꾸 묻습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거지가 막 주워 먹고 이러던 아이가 왕을 만나서, 왕이 너 이리 와,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너 왕자 삼는다. 그리고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자, 그러면 이 거지가 지금 신분이 조금 전만 해도 거지였어요. 왕의 한마디로 왕의 아들이 됐어요. 왕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거지가 지금 왕자가 됐는데 왕궁에서 나 왕자 되고 싶어, 왕자 되고 싶어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요? 지금 왕자로서 살지는 못하지만 지금 자기의 정체성은 뭐예요? 왕이 임명했어요, 왕자로. 내 아들이다 했어요. 그리고 신하들한테 다 공포했어. 그래서 그날부로 그는 왕자예요. 아직 행실은 거지 같아요. 가치관도 거지 같고. 근데 나 아직 가치관이 거지야. 그래서 나는 왕자로 살아야 돼. 어떻게 왕자가 되지? 고민한다면 진짜 힘들겠죠.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나는 더 거룩해져야 돼. 나는 더 사랑이 많아야 돼. 이러면서 뭐 한다고요? 애를 써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잘 생각하지 않고 내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공부해도요, 율법주의 삶을 살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오늘 내용이 많은데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2번, 자, 하나님의 공의와 위대한 성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성량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원래는 한 가지지만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실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실제 살아야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이론적으로, 법적으로는 내가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갈 때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못 살아. 이건 실제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인 걸 모르면 그게 어떤 건지 이해도 안 되고 또 어떤 유업이 주어졌고 이런 내용을 모르면 아직 실제적인 영역이 안 열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자, 거지가 왕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왕이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이렇게 끝나요. 그 아이가 싫어요 해도 상관없어요. 끝날부는 아들이야. 이게 아들 되는 길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어도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러면 너는 오늘부터 의로운 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의 놀라운 판결이 복음에 있어요. 좀 어렵죠? 자,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죄인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마귀가 와서 괴롭혀요. 미치기도 만들고 괴롭히고 망하기도 하고 사건 사고도 일으키고 질병도 주고 막 그래요. 자, 아니 모든 질병이 다 마귀가 줬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저게 체력 관리 잘 못하면 질병 올 수 있어요. 예,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마귀가 작정을 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완전히 와서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질병도 줘요. 괴롭혀요. 근데 회원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회원하고 싶은데 회원할 길이 없어. 사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사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만두고 싶은데 이 겨울에도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찬물에 가서 목욕하고 그 길을 하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싫은데 안 하면 괴롭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녀들을 괴롭혀. 혹은 자기 형제 자매들 괴롭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 이건 내 업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걸 벗어나고 싶어. 근데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면 이걸 벗어날 수 있어요. 엄청난 은혜지요. 그래서 복음의 길이 무슨 땅을 산을 파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길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구원의 길이 열리고요. 승리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부터 의롭다 하는 판결이 내려져요. 자, 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자, 예수님 안에만 속량이 있어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그러니까 십자가지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간과하심으로 죄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예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 너 오늘부터 죄 없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저 조건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결론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길을 만들어놨어요. 이미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면 바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의예요. 자, 여기에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놨어요. 아들 보고, 예, 너 일어나거든, 먹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녀석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걸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먹는 녀석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배고프다고 뭐예요? 라면만 먹는 친구 있죠? 엄청난 맛있게 해놨는데 이걸 믿지를 못하니까 신뢰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찾아 먹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 각자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을 예비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믿고 깨닫고 그러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선택을 하고 받아들이면 그날부로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이게 복음에 말하는 의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조금 더 설명하면요. 어떤 흉악범도요. 흉악범도 요 길을 발견하고 가면 의로워져요. 대표적인 게 뭐 여기 젊은 분들은 잘 몰라요.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터넷에 여러분 고재봉 쳐보면 나와요. 그 고재봉은요. 무슨 군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든지 그 자기 상관을 찾아가서 도끼로 살해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도 살해하고요. 그 주변 사람도 살해했어요. 이 고재봉이. 아주 완전히 사람들은 그를 악마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를 계속 찾아가서 6개월 이상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완전히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물론 형장에서 사형당했지만 그가 사형당하는 날에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 목사님께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 정말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쁘게 하나님 나라 갔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살해당한 사람들의 가족은요. 엄청 기분 나빠해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 그랬겠죠. 아, 이거 너무나 불공정하다, 이거. 아, 저런 사람은 지옥의 아랫목에 가야지.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구원 얻느냐? 저 진짜 저 불합리하다.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근데요, 고재봉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가 환경이 안 열려 그렇지요. 우리 속에 죄의 씨앗은요, 똑같아요. 그 사람은 환경이 열려서 죄를 향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근본이 뭐라고요? 죄의 씨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상황 되면요, 그 사람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천사같이 보여도요, 다 그 속에는 뭐라고요? 타락한 죄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불공정하다 할 수가 없어요. 왜? 나 자신을 보면 불공정하다 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모르니까 불공정하다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다 불의예요. 아무리 착하게 보이고 뭐 선한 일을 하고 뭐 자비가 있고 박애 정신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요. 그의 본질은 어떻다고요? 죄인이에요. 이게 비춰져야 돼요. 이게 비춰져야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요. 이게 안 비춰지면 세상에 하나님도 너무하다. 저런 사람을 저거 살려? 저런 사람을 구원시켜? 이렇게 반감을 가져요. 그리고 아예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못 보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아, 진짜 나도 저런 사람이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TV 보면 어떤 흉악범들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막가파 있잖아요. 사람들 인육 먹고 이랬던 사람들 네 명인가. 우리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막 어휴 저 인간들 막 이래요. 근데 사실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 상황에 가보시라고요. 똑같아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에 불의한 거 보면 막 화가 나는 분들은요, 아직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막 화가 막 나지요? 막 분노가 일어나지요? 아직 복음을 잘 몰라 그래요. 복음을 알면요, 긍휼이 가요. 그리고 누굴 미워해요? 마귀를 미워해요. 죄를 미워하고. 그게 안 되면 사람을 미워해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할 자격을 주는 거예요. 다만 뭐라고요? 믿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판결문이에요. 왜? 우리 모두 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냥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우리 살리려고요. 그리고 우리 보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우리가 서신서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으로 쭉 보면 이렇게 선명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는 선명히 복음을 설명하고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선명히 얘기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모여서 예배하고 어떤 존재가 됐는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동역자로의 삶을 더 강조를 해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의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저 보면 복음의 진리를 밝힌 후에 서신서에 보면 앞에 뭐예요? 복음을 쭉 설명해요. 그리고 뒤에 나가서는 뭐예요? 실천면을 얘기해요.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본성을 가진 자이나, 그래서 그 자이니까 진리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앞에 서신서 앞면에 뭐 1장, 2장, 3장이라든지 4장이라든지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11장까지 이론이 쭉 되어 있고요.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천면을 얘기해요.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앞에 내용을요, 골자를 모르면 율법주의로 살아요. 그냥 뒤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의롭게 된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 거지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뭐라고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핵심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줬는지 또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걸 깨닫고 나면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근데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자기 정체성도 모르면 뒤에 내용을 열심히 내 힘으로 살려 그래. 그래서 결국은 어떻대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억압이 와요. 좋은 일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힘들 때는 아주 그냥 죽을 맛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앞에 있는 복음의 핵심을 잘 몰랐다는 거죠. 원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합법적인 영역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이 정확히 이해되면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행동부터 고치려 하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불과해요. 아주 힘들어요. 종교생활이에요, 그걸. 믿음생활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합법적인 영역, 이 교리적인 영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된 사람은요, 야,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존재구나. 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뒷면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앞에 내용이 이해 안 되면 저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차츰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내 속에 쌓여요. 점점점 쌓이죠. 그리고 사고방식으로 되고요. 태도도 바뀌어요. 그리고 삶의 변화도 되고요. 그래서 습관도 되고요. 생활방식이 완전히 전환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형성된다고 그랬죠? 생각으로.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진리의 말씀이든지 어떤 가치관이든지 들어오면 내가 그걸 믿어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행동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저것처럼 하고 복음의 핵심이 합법적인 영역이 이해가 되어지면 이게 사고체계가 이제 옛날께 나는 안 돼 이러던 것이 나는 능력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셨네. 새로운 피조물은 이런 유업이 있네. 새로운 피조물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네. 이런 걸 알게 되면 진짜 그러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약속대로 살아야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뒷받침해줘. 하나님 뒷받침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엄마 등록금 줘. 이렇게 할 때 엄마가 야, 내가 오늘 송금할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송금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걱정되면 어떻습니까? 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뭘 할까 봐 걱정되는 거죠. 요새 아이들은 뭐 그런 걱정 안 하지요. 예전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꼭 그때는 네 번씩 냈잖아요. 그죠? 예. 네 번씩 냈어요. 납부금을. 그래서 이제 기말 되면 전반기 납부금을 안 내가지고 너 집에 가서 돈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가면 선생님이 불러. 그 집에 가래. 그 집에 가는 거예요, 다시. 그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몰라. 근데 그런 애들이 한 서너 명 나와요. 근데 그것도 납부금 안 낸 사람과 교문에다 붙여. 이렇게 이름을. 몇 학년 몇 반 누구 해가 쫙 붙여. 근데 하루 지나면 금이가가 있어. 이름이 지워져. 근데 최후에까지 유명한 이름이 남는 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또 다시 시골로 와. 걸어서 와.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 그때서야 어머니가 급했는지 여기저기 돈 빌려도 되네요. 좀 진작 빌려서 주시지. 그 갖다 내면 싹 없어져. 근데 또 한 학기가 또 밀려있어, 또. 예. 근데 부모님이 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당당하게 가죠. 뭐 겁낼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진리로, 이렇게 이 사고책에, 우리 어머니는 약속했으면 된 거야. 그대로 된 거야. 그 사실이야. 그러면 어떻다고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학교 다니는 게. 저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뒷받침하시고 너 믿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세상에. 염려가 없어요. 담대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아니까 우리의 가치관에 서서히 쌓여요.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와도, 산 같은 장애물이 와도 어떻습니까? 담대하지요. 어떻게 해요? 산을 볼 땐 겁이 나. 근데 하나님 쳐다보면 저 아무것도 아니야.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은 적당한 타임에 하세요. 그래서 점점점 삶이 어떻다고요? 담대해지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상황이 거꾸로 가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하실 걸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합법적인 영역을 최대로 인식해야 돼요. 합법적인 영역이 뭔지를 모르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최고의 부르심은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 말씀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써 있는 것을 아는 정도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했대. 그런가 봐. 이건 안 돼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믿으면 힘이 안 돼요. 그것이 그 이론이 그의 머릿속이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이 심령 속에 와서 내가 그렇게 살아.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를 나타내.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또 그걸 경험하니까 어떻다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이게 딱 믿어져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택해서 그대로 살면 실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하셔서 야, 가. 내가 다 해놓을게. 가. 그랬어요. 언제 주실래요? 아니, 내가 준다니까. 가. 가면 그대로 돼. 언제예요?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믿고 그냥 가. 우리 집 딸이 둘이 있는데요. 큰애랑 둘째랑 이제 둘째인데 완전히 달라요. 둘째는요, 그렇게 할까 이러면 염려하지도 않아. 그냥 제가 잊어먹은지도 모르고 그냥 편해. 근데 큰애는요, 매번 와서 기억해? 기억해야 돼? 언제 줄 거야? 이런 거 계속 와서 확인해요. 근데 누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둘째 딸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스타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법적인 면을 더 좀 보면, 법적인 면과 지금 실제적인 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두 종류만 딱 보면 이해하면 돼요. 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행하신 일이 법적인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 했대. 이게 법적인 일이에요. 그걸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걸 주님이 했어. 그는 이미 법적으로 그분이 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내 것이에요. 이게 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이루셨다, 이루셨다, 이루셨다 하잖아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대로 하신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는 끝났어요. 그래서 속량의 합법적인 면이란 예수님의 구속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거의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너희를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주님이 그 일을 끝내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님이 끝내신 거예요. 대신. 이게 복음서에 나와 있고요. 서신서에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는 그거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서신서에는 그걸 끝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신 일이란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와 죽음에서 죽음, 장사됨, 지옥에 내려가심,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맛보았어요.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데 주님이 안 했으면요 우리 다 그리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리 가지 못하게 하려고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셔서 이미 주님이 그냥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대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했으니 너 죄 없어. 너 믿기만 해. 너 죄 없어. 내가 죄 없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란 그분이 이루신 일의 결과로서 우리가 성령의 유익과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또 있게 해요. 자, 이루신 일 두 가지예요. 먼저는 뭔가 하면요. 내가 대신 고통받아야 될 것 주님이 대신 받았어. 그럼 내가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권세와 능력과 승리를 맛봤어.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신 고통받아야 할 걸 안 하고 또 그 일을 우리가 쟁취 안 해도 주님이 쟁취한 것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법적 면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내가 소극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게 한 가지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대신 지불하고 나를 탕감함으로 이제 내가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권세와 자녀의 권세를 가진 이런 은혜들이 또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두 가지가 합법적인 하나님이 행하신 일 대신해서 행하신 일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이것만 알아요. 내가 지옥에 갈 건데 주님이 대신해서 나의 죄 용서 받았어. 아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이것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주님이 내가 당해야 할 일을 대신 당한 것만 믿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넌 이제는 마귀 속박에서 자유하고 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그러면 권세를 누려야 되겠죠. 마귀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못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합법적인 면의 이 원리들을 정말 주님이 날 위해 뭘 하셨지? 이 복음의 이 핵심들을 선명히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시편에 보면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구약에게 구약인데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래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했습니다. 자 이게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잘 모르겠죠? 과거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요, 질병에서 자유케 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 오늘날에는요, 병원에 가면 그득그득하지요. 지금도 뭐 애를 출산해야 되는데 병원이 자리가 없어서 출산도 못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집에서 막 낳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구약에는요, 대학병원도 없었어요. 전문의도 없었어요. 그런데 건강 회복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게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약속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취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냥 우리는 거듭난가 보다 그랬죠. 아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유업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자격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 가야 돼요, 이제. 아니, 특별히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그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저 공동상속자라는 그 주님이 가지셨던 그 유업을 내게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처럼 살 거예요. 조금 더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생명, 즉 하나님의 조예의 생명 가운데 새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승리함에 살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실패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특징이. 근데 사람들이 실패해요, 많이. 이 생명은요, 질병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수명대로 살 생명이에요. 또 부유케 하는 생명이고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차별이 없어요. 저 믿기만 하면. 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줬지만 또 부활했어요. 그 부활해서 우리가 받는 그 유업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의 이 법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역이에요. 자, 이 말씀에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으셨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역시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합법적인 면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었어요. 지금 우리는요, 믿는 순간 옛사람은 죽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옛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이 에모는 똑같지요. 근데 우리 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종족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거듭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예전의 삶은요, 마귀의 속박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서 이제는 그 마귀의 속박 아래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조예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을 잘 몰라요. 저게 우리 숙제예요. 새 생명을 누리는 삶. 자,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았고요.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다만 믿음으로 됐어요. 믿음으로 순간순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에게 최고의 와 최선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다 예배해놨어요. 자, 이런 믿음의 삶의 태도가 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돼야 돼요. 그 삶의 방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고요. 생활 방식이 되면 우리는요 이제 달라져요. 세상과 비교가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 굉장히 놀래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들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내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것이 지금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그게 됐는지.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는 의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됐다고요.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게 선한 일은 뭐예요?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풍성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선한 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많은 사람들 섬기고 생명을 낳게 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 저게 선한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서 지금 달려가야 돼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요 내용을 조금 좀 나누면요. 자, 성량의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앞에 내용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법적으로 이미 하신 일이에요.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요 영역은요. 우리가 실직을 살아야 돼요. 요게 지금 실제적인 면이에요. 앞에 거는 법적인 면이고 이미 해놨어.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그걸 배워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적인 면이 더 강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과거에 하신 일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성령을 통하여 내게 뭔가를 하실 일이 있어요.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삶까지 우리가 찾아 먹어야 돼요. 그냥 과거 일로 나 그런 사람이야, 나 구원 받아서 이게 아니고요. 그 당연히 그래요. 이 법적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은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영역도요 하나님 안에서 다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옛날 방식으로 그냥 살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사단 발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얻음으로 이제는 사단보다 뛰어난 하나님 우편에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위치가.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질병도 물리쳐야 되고요. 죄도 물리쳐야 되고 풍요로운 삶도 살아야 되고 이게 지금 복음이 제시한 내용이에요. 근데 합법적으로는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밥을 찾아 먹듯이 어머니가 해놓은 밥을 가서 먹듯이 밥상에 있는 밥을 먹듯이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우리 밥상에 가서 찾아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권세를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도 주셨으니. 예수님이 화목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화목게 하는 직책을 줬어요. 그 화목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의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야, 지금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복음을 믿고 들어온 사람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법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바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해가야 돼. 저도 그 숙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그 여러분도 어떻다고요? 그 자리를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면. 그래도 이게 합법적인 면은 이미 정리됐어요. 과거형이에요. 그럼 실제적인 면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그런 특권도 줬어. 자격도 주어졌어요. 또 특권도 줬어. 그러면 이걸 누려야 되겠죠. 이 영역을 뭐라 그래요? 실제적인 면이라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특권과 능력과 영향과 유업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서 이 삶 속에서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유 중에 큰 영역이에요.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요. 이 땅에서 승리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요. 야, 진짜 하나님 계시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네. 저 사람 하나님 있는데,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게 내가 느껴져.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제자들 보세요. 길거리 나가서 손원제니까 병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난리가 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건지 아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저도 지금 저 고민하는 거예요. 저걸 찾아 먹어야 돼. 이게 교회 회복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의 실제적인 면이란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있는 일을 말해요. 우리가 이미 특권을 소유받은 것,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법적으로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소유하고 살고 있는 것들,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려야 돼. 이걸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님께 양보하며 살면 실행이 돼요.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면 그대로 되어져요.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이 영역을 우리가 그동안 이론으로만 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실제적인 면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 이게 실제적인 영역.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저 영역을 얘기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목회 방향을 저 실제적인 면을 좀 찾아서 고민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서 실제적인 영역은 뭐예요? 믿음에 의한 삶이고요.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이 영역이 우리 아직 이론에 불과해요. 그나마 작년에 믿음에 의한 삶, 올해 믿음에 의한 삶을 많이 설명을 했어요. 믿음에 의한 삶을 조금씩 여러분 이제 터득해 가요. 근데 더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 인도해 가시는 삶, 이 실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나야 돼요. 그런 영역들을 집중으로 이렇게 나눌 겁니다. 예, 설교 마치겠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